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아프고 짓눌려 계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앞에 넘어져 계신가요?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신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굳건히 다시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누웠든지 앉았든지 그저 가만히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달리게 하시는 이가 나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으로 하루를 달려갑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소서. 나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오늘 저녁 찬양하며 잠드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모든 순간에 힘이 되어 주소서.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며 오늘도 절망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고 계신 두 자매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신 기도문, 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인 자매님 벌써 여름의 끝자락인 8월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자매님은 혹시 8월에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셨고, 그리고 지금 8월이 지나가기 전 어떤 바람이 있는지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지만
네.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 잠언 15장 2절인데요.
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썼느니라. 잠언 18장 15절인데요.
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을 통해 나를 수양하고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입을 닫고 길을 열어서 상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혜와 지식, 명철이 또 수인자매의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갈망하는 예,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눔 속에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길을 열고 입을 닫는 지혜로운 모습. 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8월에 그 졸업시험이랑 또 대학원 그 입학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합격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소망은 앞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또 그거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많이 주시길 믿고 또 그렇게 되는 결과를 상상하면서 8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8월에 또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네.
네, 명철로 또 시험 꼭 합격하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떠신가요? 두 분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신자 여러분들 8월에 소망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소망이나 바람이 없으시다면 바로 지금 한번 소망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을 조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음 이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 밑에 있는 자아가 네 개의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마음에 네 개의 창이라 합니다. 바로 조아리 창인데요. 두 번째 마음의 창인 타인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창 또는 맹목 영역이라고도 하는 자아의 창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은 자기인식 알아차림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타인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인 나의 습관이나 타인이 지적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알게 된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맹목 영역, 보이지 않는 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된 버릇 같기도 한데요. 세 번째 숨겨진 영역은요. 나 자신은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는 정보로 꽉 차 있는 영역입니다. 개인의 비밀이나 감정, 생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기 공개를 통해 열린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상처, 표현하지 않는 감정 등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남들한테 알려지고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역은 마음이 힘들거나 남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이 영역을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힘들면 나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배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자기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은 자신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실수나 실패를 겪을 때 스스로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친절, 공통된 인간성,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 연민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 마음의 어려움을 줄이고 감정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연민은 타인에게 동정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자기 연민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하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한 행동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정 일기 쓰기와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힘이 쌓이게 됩니다. 자, 자매님들, 지난 한 주간 실천하신 것이 있었을까요? 있으시면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어디 볼일에서 가다가 어떤 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네.
제 자신 너무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에 나를 칭찬하는 글도 쓰고,
네.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그런 거리를 걸어서 한 시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또 감사함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런 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 일기를 쓰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서 나를 칭찬하고 뿌듯해
네네.
남이 느껴왔다.
네.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걸어서 한 시간 넘게 가는 거리를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네. 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아 예.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민함이
네.
우리 소리자매님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인 자매님은요.
예, 저도 비슷하게 감사하는 습관인데요.
네.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중독처럼 감사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생각을 동시에 계속 주기적으로 매일 매 순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네.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다 감사한 것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 덩어리네요.
네.
예. 예. 아주 감사로 똘똘 뭉친 감사 덩어리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제 마음이 아주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두 분의 일상생활에서 한 주간 아주 열심히 훈련하시고 또 이 시간의 나눔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네, 저를 많이 행복하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방이 있었습니다. 이 영역은 자기 탐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이나 무의식적인 행동 등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도전과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해서 이 미지의 영역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의 크기가 크신가요? 그리고 어떤 창을 줄이고 어떤 창을 열어야 할까요? 자신의 영역의 방 늘리고 줄이려는 한 주간의 노력 하셨는지요? 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음이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인자매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아마도 죄인이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한 욕심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데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나를 학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의 욕구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말처럼 우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예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뭔가 잘해야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들어와서 삶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마른 체형의 천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땅을 쳐다보고 말했다. 상담자인 나는 천수 씨 무슨 의미인가요?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 천수 씨는 대답했다. 성과의 기준이 저의 존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작은 소리로 말하는 철수 씨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보였다.
철수 씨는 20대에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로 30대엔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40대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아빠로 유능한 남편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불안이 높아지고 성과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지면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두 철수 씨에게 좀 쉬라고 했지만 쉬는 것이 그에게는 무능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쉬지 못했다.
철수 씨는 조금씩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고 느꼈다. 쓸모없는 기계처럼 망가지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철수 씨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철수 씨는 마음과 다르게 실수가 많아지고 불안이 높아지면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태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례의 철수 씨는 지금 극도의 불안과 공황장애로 우울감도 깊고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상담실 문을 열고 찾아오신 남자분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무엇이 지금의 철수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성과 위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스스로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주위 사람들도 잘하니까 더 잘하기를 기대하며 몰아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천수 씨의 말처럼 뭔가 잘해야 쓸모있는 사람으로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당연한 듯이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철수 씨만이 경험하는 아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요. 경험하는 사회적인 양상이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 이런 반응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나 가정 안에서조차 기능을 잘하고 뭔가 성과를 잘 낼 때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뭔가 잘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저만 봐도 정말 공부도 잘해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소리자매님 정말 그러시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수 씨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천수 씨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먼저 나와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안의 문제,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기 억압이나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피로감, 또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사례 철수 씨도 불안, 두려움, 답답함, 무기력 등으로 갑작스럽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을 겪으며 수면장애도 오는 다양한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감정 밑에 있는 핵심은요,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 학대나 분노 이면에 감춰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 수치심이었군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 수치심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자, 수치심은요, 나만 아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수치심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또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밀려오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불안한 자기 인식의 반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내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 네, 그러면 사실 수치심은 때때로 수치심 그 자체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느껴질 때 외로움 뒤에 숨어버리거나 또는 분노 뒤에 숨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그럴수록 한 발짝 성큼 나와서 상처받는 것에 겁내지 말고 열린 마음과 태도로 살기 위한 용기, 의지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철수 씨는 바로 이런 열린 마음과 용기, 의지를 들여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심으로 인하여 삶이 망가집니다. 자신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힘이 듭니다. 철수 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방어막 뒤에 숨어 있었지만 자녀들과 아내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나의 감정이 마음인 수치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 수치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어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강도부터 높은 수치심의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리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약한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읽어드립니다. 나 자신이 아주 조금 창피하다. 나 자신이 조금 창피하다. 나 자신이 창피하다. 나 자신이 매우 창피하다.
나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다. 나는 여러 면에서 잘못된 것 같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싫다. 나 자신을 혐오한다.
네, 잘 들으셨나요?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지배적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은 절박한 기분이 든다면 아마도 당신은 수치심 맞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의 강도는요, 다양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 공감, 자기 연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 자신을 털 것만큼 더 너그럽게 대하거나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자기 연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심의 가장 낮은 수준은 뭔가 조금 창피하다라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네. 감정을 깨닫는 순간 감정이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을 피하고 싶어진다면 혹시 이것도 수치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지고 싶다라는 절박함이 강해집니다.
아, 그래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의자 속에 꺼져버릴 듯이 푹 몸을 파묻힐 수도 있겠네요.
네.
앞살의 철수 씨의 모습처럼요.
맞습니다, 소리자매님. 그럼 이런 수치심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까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문화나 집단,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는 어떤 사람 앞에서 창피하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이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요, 남들에게는 사소한 문제라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수치심이 들면요, 그로 인해 나의 더 많은 약점들이 드러나 내가 속한 집단이나 관계 속에서 배제되거나 버려지거나 또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나면서 더 강렬한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런 이유는 창조의 원리와 생존 욕구에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군요.
네.
또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이 더 큰 불안감을 주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과 비슷한 경우가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애착과 같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이 싫어져 나를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아가야 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수치심은요, 건강한 자기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찾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우리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의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빛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선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사모하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물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 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숫 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민수기 본문은 조금 용어가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죠? 내용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40년 흐른 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 모압 평지에서 시키는데 혹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종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의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다면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기억나는 게 있다면 네. 인구조사입니다.
네, 맞아요.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민수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일 때 인구조사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라는 준비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땅 분배를 위한 준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규례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와 제사, 즉 예배죠. 절기와 제사, 그리고 죄사함에 관한 것이었어요.
절기라고요?
네,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지켜지는 날들을 절기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절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네, 무엇보다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이 생각나는데요.
맞아요. 유월절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나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초막절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하고 수확한 후에 초막절로 지켰어요.
그럼 초막절은 초막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초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본인들이 휘황찬란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풍성한 수확을 한 후에 초막에 지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을 풍성한 수확을 한 후에 초막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하고 나면은 먹고 있고 살만한 게 다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허름한 초막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땅 위에 풍성한 수확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외에도 나팔절과 칠칠절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절기, 특히 절기라고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군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든 은혜든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주시지 않고 드려라 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거죠. 혹시 우리 두 분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주 그 먼저 주신 건 생명이 아닐까요?
생명을 주셨다. 예.
또 그 생명을 주신 후에 또 그 생명에 살아갈 수 있는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하신 거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맞아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건 우리의 죄와 또 사망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네, 그 죄사함의 기쁨과 그리고 맞아요. 회복.
맞아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이제 두 분의 나눔을 들으면서 생각난 찬송의 가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할 때 뭔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은 상번제이거든요.
상번제가 무엇인가요?
네, 한마디로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매일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9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 안식일이나 매달 초하루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예요?
네.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매달 첫 번째 날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날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매달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면 앞으로의 날들, 나머지의 날들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쩌면 이제 지극히 당연하다 싶은 표현일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범하고 하고 평범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혹시 드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한번 세어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이 드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유념해서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많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에 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번제로 드리되
네, 이렇게 이제 3절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 드릴 또 번제로 드리되 드림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그리고요.
네, 4절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랍니다.
네, 또 5절에는 소제로 드릴 것이니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읽다 보면 거의 모든 매 구절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로 보건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반응은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드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말씀에 네. 대한 순종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드리는 거죠. 혹시 우리 두 분은 말씀에 순종했던 최근에 경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도 노력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귀한.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하나요?
너무 많죠. 오늘도 아프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야, 그렇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렇네.
네, 많죠. 꼽자면 너무 많죠.
좋다. 네, 우리 살아자면은?
네, 저는 그래도 제가 나름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말씀 읽기와 또 공부하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도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씀을 또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드림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헌신과 수고를 드립니다.
네, 맞아요. 헌신과 수고도 드림이죠. 주님께 대한 어떤 헌신과 수고를 드리나요? 우리 두 분은?
네, 대표적으로 저는 주일에 가서 봉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네, 우리 사라 자매는?
이게 헌신과 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듣고 나서.
네. 그래도 뭐 교회에서 하는 이제 다양한 어떤 사역들이 아닐까. 유치부도 그렇고.
그럼.
네, 하고
헌신과 수고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혹은 타인 즉 어려운 이들에게 재정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혹은 어려운 이들에게 거저 그 재정을 줄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냐 돈이냐예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그렇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드리는 신앙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받았으니 드리는 신앙입니다. 구원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나는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드리는 신앙이야말로 내가 받았다라는 표징이 되죠.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 두 분, 특별히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드리는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혼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마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서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것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말씀에 그 절기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인데 이 제사의 그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
예, 또 그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네.
네. 혹시 이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은미 삶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 전하기 다른 사람한테 예, 그냥 뭐 이렇게 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아, 네. 저는 오늘 이제 번제, 뭐 상번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양도 드리고, 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정말 그 순서가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장들은 이 순서를 다 기억해야 되고,
그렇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내용이구나.
그렇다.
네.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그리고
됐네요.
어찌 보면 이렇게 사실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제사인데 예수님이 한 번에 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맞아요.
우리가 짐승을 잡고 피를 드리고 태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기는 제사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은혜가 됐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 자매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모든 제사의 절차나 방법을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죠. 네, 좋은 나눔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고백이 사라 자매가 예배할 때 혹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보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사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나갈 수 있는 거라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기억이 날 것 같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았으니 드리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